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중국 군함이 오늘 중국과 일본이 영유권 분쟁을 빚고 있는 디아오이다오, 일본명 센카쿠 열도에 처음 진입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섬을 둘러싼 두 나라 간 갈등이 또다시 표면화되고 있습니다. 중국 해군 소속 군함 한 척은 오늘 일본명 센카쿠 열도, 중국명 다오이다오 가까이 접근해 2시간 넘게 항해한 뒤 빠져나갔습니다. 이에 대해 일본의 사이키 아키타카 외무성 사무차관은 청융화 일본 주재 중국 대사를 새벽 2시에 불러 이번 사태에 항의하며 심각한 우려를 전달했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요시 이대 관방장관도 일본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센카쿠 열도를 보호할 것이라며 중국 군함의 일본 영해 부근 진입은 심각한 문제이자 일방적으로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동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중국 국방부는 자국 해군이 다오이다오 해역을 항해할 전적인 권한을 갖고 있다며 이곳이 중국 영토임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에서 오늘 오전 두 건의 자살 차량 폭탄 테러가 발생해 적어도 27명이 숨졌습니다. 이라크 경찰에 따르면 첫 번째 폭탄은 바그다드 동부 상업지구를 겨냥했으며 이로 인해 15명이 숨지고 35명이 다쳤습니다. 두 번째 폭탄은 바그다드 북부 이라크 군기지 인근의 버스 정류장을 타격해 적어도 12명이 숨지고 28명이 다쳤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아직까지 이번 공격이 누구의 소행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은 바그다드 내 거의 모든 자살 공격이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한편 ISIL로부터 팔루자를 탈환하기 위한 이라크군의 공격 작전으로 양측 간 치열한 전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라크군은 팔루자를 세 방면으로 포위하는 데 성공했지만 유프라데스강 서안 지역은 아직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아프리카 소말리아 북부 지역에서 이슬람 반군단체 알샤바브의 공격으로 소말리아 정부군과 현지에 파견된 에티오피아 군 병사 수십 명이 숨졌습니다. 수도 모가디슈에서 북쪽으로 약 250km 떨어진 할갈 마을 주민들은 오늘 오전 중무장을 한 알샤바브 반군들이 마을 내 에티오피아 군기지를 공격한 뒤 자살 폭탄 차량을 터뜨렸다고 밝혔습니다. 알샤바브 측은 자신들이 에티오피아 군 병사 43명을 살해하고 기지를 파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미국 주도 연합군의 공습과 터키군의 포격으로 시리아의 순위파 무장조직 ISIL 반군 18명이 숨졌다고 터키 관영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터키 아나돌루 통신은 오늘 익명의 보안관리들을 인용해 시리아 북부 ISIL이 터키를 공격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뒤 ISIL 목표물들에 대한 타격이 이뤄졌다고 전했습니다. 통신은 또 터키와 연합군이 화기 장착 차량 두 대와 여러 포진지, 방어용 은신처로 사용되는 건물 등을 파괴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터키는 시리아와의 접경 마을인 킬리스 지역에 대한 ISIL의 로켓포 공격에 대응해 시리아 내 ISIL 목표물에 포격을 가해왔습니다. 이스라엘 당국이 팔레스타인 무장괴한들에 의한 총격 사건 뒤 팔레스타인인들에 대한 여행 허가를 금지했습니다. 서한지구의 대민 업무를 관장하는 이스라엘 당국은 오늘 성명에서 라마단 기간 중 모든 여행 허가와 특히 주데아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가족들의 방문 허가가 동결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가자지구 내 팔레스타인인들과 공격범의 친인척 200여 명 등 8만 3천여 명의 친척 방문과 예루살렘의 라마단 기도회 참석, 테라비브 국제공항을 통한 해외여행 등이 모두 금지됩니다. 앞서 테라비브의 국방부 청사 인근 시장에서는 어제 팔레스타인 무장괴한 두 명이 상점과 식당 손님 등을 겨냥해 총격을 가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일본 자동차 제조업체 혼다사가 오늘 일본 내 78만 4천 대의 자사 차량에 대해 무상 회수 수리 서비스 리콜을 단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차량에 장착된 다카타사의 불량 에어백 부품 때문입니다. 다카타사의 에어백은 사고 시 공기주머니를 부풀게 만들어주는 화학가스가 과도하게 폭발해 차량 철제 부품에 의한 위험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B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News Today 2부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중국 정부는 최근 베이징을 방문한 북한의 리수용 노동당 부위원장을 통해 북측의 비핵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입장과 북한의 핵실험, 미사일 발사
미국 국무부는 영변 핵시설 재가동 보도와 관련해 북한의 핵무기 추가 생산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프리카 국가인 우간다가 북한과의 안보 군사 협력 관계를 중단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7도에서 19도, 낮 최고 기온은 17도에서 31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중국 정부는 최근 베이징을 방문한 리수용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비핵화에 대한 중국의 의지는 변함이 없다는 점이 재확인됐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정부가 최근 중국을 방문한 리수용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을 통해 북측의 비핵화 입장을 명확히 밝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홍균 한국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은 8일 베이징에서 우다웨이 중국 외교부 한반도 사무특별대표와 가진 한중 6자회담 수석대표 회동에서 리수용의 방중 결과를 교환하며 이런 내용을 전달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외교부는 북한이 리수용 부위원장을 통해 7차 당대회 결과와 핵경제 병진 노선에 대한 입장을 중국에 전했고 그에 대해 중국은 비핵화 입장을 명확히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리수용 부위원장의 중국 방문을 계기로 북중 양국이 핵 문제보단 관계 개선 분위기로 나아가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지만 북한 비핵화에 대한 중국의 입장엔 변함이 없다는 점을 재확인한 겁니다. 이와 관련한 조준혁 한국 외교부 대변인의 9일 정례 브리핑 내용입니다.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입장과 북한의 핵실험, 미사일 발사 등 추가 도발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1일 리수용 부위원장과의 면담에서 한반도 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일관되고 명확하다고 밝혔지만 비핵화를 직접 거론했는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와 함께 중국은 이번 회동에서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도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으며 한국 정부와 북한 문제에 대한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 나가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양측은 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안 2270호에 대한 철저한 이행 의지도 재확인했습니다. 김홍균 본부장은 이와 함께 북중 양측이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 5자 간 공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했다며 다양한 협의 개최에 대해서도 계속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미중 양국이 최근 개최한 전략경제대화와 관련해 중국은 미중 양측이 실무 차원에서도 긴밀하게 안보리 결의 이행 문제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김 본부장은 전했습니다. 조준혁 대변인의 9일 정례 브리핑 내용입니다.
미중 양국 간에도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는 공통의 이해관계와 공통의 이익을 공유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조 대변인은 이어 북핵 공조와 관련해 한국 정부는 미국과 중국을 모두 견인하는 주도적 외교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김홍균 본부장은 우다웨이 대표와의 회동에서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와 관련해 서로의 기존 입장을 교환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져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영변 핵시설 재가동 보도와 관련해 북한의 핵무기 추가 생산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6자회담 당사국 등과 함께 북한을 대화로 끌어내기 위한 제재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백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의 플루토늄 생산 활동 재개 소식에 거듭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We're concerned that North Korea could have access to materials that would allow it to produce nuclear weapons.
마크 토너 국무부 부대변인은 8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추가 생산할 수 있는 핵물질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게 걱정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영국의 로이터 통신은 익명의 미 국무부 고위 관리를 인용해 북한이 영변의 5메가와트 원자로에서 폐연료봉을 꺼내 식힌 뒤 재처리 시설로 옮기는 작업을 되풀이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토너 부대변인은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과 한반도 안전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육자회담 당사국 등 동반국들과 함께 가능한 조치들과 제재 방안 등을 논의 중이고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이끌기 위한 제재 이행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We continue to consult with our other partners in the six-party talks to on steps that we can take. We're trying to implement sanctions.
토너 부대변인은 북한의 최근 움직임에 대한 대응책을 묻는 질문에 구체적으로 언급할 수는 없지만 이번 주 초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미국과 중국 간 전략 경제 대화에서 관련 주제를 논의했다고 대답했습니다. 토너 부대변인은 또 영변에서 생산된 플루토늄의 확산 가능성과 관련해 확산 문제에 대해 늘 우려한다며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계속 가동하는 것은 중대한 위협이라고 미국 고위 외교관이 지적했습니다. 국제사회가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를 철저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헨리 엔셔 오스트리아 빈주제 국제기구 대표부대사는 8일 북한이 계속 영변 핵시설을 가동하고 확대하는 것은 국제 평화와 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고 말했습니다. 엔셔 대사는 이날 열린 국제원자력기구 IAEA 이사회 회의에서 이같이 지적하면서 북한의 움직임은 IAEA가 북한 핵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할 중요성과 모든 국가들이 유엔 안보리의 관련 대북 결의들을 포괄적으로 이행해야 할 필요를 강조할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엔셔 대사는 안보리가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응해 대북 결의 2270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한 것은 북한의 핵 위협에 대처하는 국제사회 단호하고 단결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국제사회는 대북결의 2270호 채택을 통해 북한이 행동에 따른 분명한 결과에 직면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엔셔 대사는 미국이 자체적으로 안보리 대북결의를 이행하고 미국과 북한 간 무역과 금융관계를 더욱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다며 모든 나라들이 안보리 결의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엔셔 대사는 또 북한을 진지하고 믿을 수 있는 비핵화 협상회장으로 이끌어내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입장을 확고하게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모든 제재를 굳건히 이행하고 북한을 최대한 압박하면서 북한이 현재 입장을 고수할 경우 비싼 대가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엔셔 대사는 미국과 동맹국, 국제사회에 북한 비핵화는 무엇보다 중요한 최우선 과제로 남아있다며 앞으로도 계속 북한의 북핵육자회담 9.19 공동성명에 따른 의무와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에 따른 의무를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중국은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와 협상을 강조했습니다. 중국의 청징예 빈주제 유엔과 국제기구 대표부대사는 현재 한반도 상황이 매우 복잡하고 예민하다며 모든 관련국들이 서로를 자극하거나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반도 핵 문제 해결은 포괄적인 접근법과 올바른 처방이 필요하다며 대화와 협상이 문제 해결을 위한 가장 근본적인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청 대사는 이를 위해 중국은 비핵화와 한반도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전환 문제를 병행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이 오는 14일 불가리아 소피아를 방문해 다니엘 미토프 불가리아 외교장관과 양자회담을 갖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오늘 윤 장관이 지난 1990년 양국 수교 이후 26년 만에 한국 외교장관으로는 처음으로 불가리아를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불가리아에서 아직 북한의 존재가 상당하고 대사관도 규모가 크다면서 이번 윤 장관의 방문이 대북 압박 공조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장관은 오는 12일부터 14일까지 2박 3일간 러시아를 방문한 뒤에 곧장 불가리아로 향할 예정입니다.
미국의 고위 관리들이 최근 북핵 문제 해법으로 이란식 접근을 강조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강력한 금융 제재와 국제 공조가 이란 핵 합의를 이끈 것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이은경 기자와 함께 이란식 접근의 실체와 미국 정부가 이를 강조하는 배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누가 이란식 접근에 대해서 언급을 한 겁니까?
네, 미국 외교의 사령탑인 존 케리 국무장관입니다. 케리 장관은 지난 6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미중 전략경제대화 개막연설에서 미국이 앞으로 이란 핵 문제를 모범으로 삼아 북핵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같은 날 벤 로즈 백악관 국가안보부 보좌관도 똑같은 발언을 했습니다.
And we believe the Iran case proves this to be effective. That we work in cooperation with other countries, so that they are.
로즈 부보좌관은 워싱턴에서 열린 한 토론회 연설에서 백악관은 이란식 제재가 입증된 것으로 믿기 때문에 북한의 비핵화에도 이 방식을 선호하고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란식 접근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국제사회 강력한 제재와 공조가 협상을 이끌어서 이란 핵 문제가 지난해 타결된 것처럼 북한에도 이 방식을 적용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P5+1, 즉 유엔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인 미국과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그리고 유럽의 강대국인 독일은 지난해 7월 이란과 핵 관련 포괄적 공동행동계획에 서명해서 13년을 끌어온 이 이란 핵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풀었습니다.
네, 이란식 해법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경제 제재였죠?
네, 맞습니다. 여러 요인들이 있지만 경제 제재가 협상 타결을 이끄는 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게 미국 관리들과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입니다. 유엔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과 독일이 탄탄하게 공조를 유지하고 다른 나라들과 함께 이란에 강력한 제재를 가한 게 효과를 거뒀다는 것이죠.
네, 당시 어떤 제재가 있었습니까?
네, 이란 경제 중심축인 원유 수출을 차단한 게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미 의회가 2011년 12월 31일 이란의 원유 수출을 대폭 제한하는 내용을 국방수권법에 포함시켜 채택을 했고요. 오바마 대통령도 이에 서명을 했습니다. 이 법은 이란산 원유를 수입하는 나라에 대해서 미국이 금융 제재를 가하도록 의무화한 게 핵심입니다. 이란과 교역하는 나라들에 대해서 이른바 2차 제재를 가하겠다고 경고하자 관련 교역국들이 원유 수입을 끊거나 규모를 대폭 축소를 했습니다.
네, 그런 제재로 이란이 얼마나 큰 타격을 입었습니까?
원유 수출이 반토막이 나면서 현금 유입이 막히자 심각한 경제난에 봉착을 했습니다. 원유가 이 이란 수출의 절반을 차지하고 국내 총 생산의 5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매우 컸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미 재무부는 이미 2011년 발효된 통합 이란 제재법에 따라서 이란과 거래하는 외국 금융기관들의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압박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란의 돈줄이 정말 전방위로 차단이 된 것입니다.
올해 초부터 시작된 대북 압박 움직임과 흐름이 비슷한 것 같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미 의회가 지난 2월 북한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한 대북 제재 이행 법안을 채택한 뒤에 오바마 대통령이 이에 근거해서 추가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또 재무부는 이에 따라서 대북 제재를 강화했고 지난 1일 북한을 주요 자금 세탁 우려 대상국으로 지정해 이란처럼 북한과 거래하는 금융기관들을 제재할 수 있는 이 근거 마련에 착수했으니까 순서가 매우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다시 이란 제재로 돌아가서요. 네네. 당시 유엔 안보리와 유럽연합도 이란에 대한 강력한 제재에 동참하지 않았습니까?
네, 유엔 안보리는 이미 2006년부터 이란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사용될 수 있는 모든 물품에 대해서 금수 조치를 결의했습니다. 이어 2007년에는 인도적 지원을 제외한 모든 금융 지원 금지, 또 이란을 오가는 선박 중에 금지 물품 선적이 의심되는 배들에 대해서 이 검색을 의무화하는 결의를 채택했습니다. 이후 2010년까지 모두 4개의 대이란 제재 결의를 채택했습니다. 이 역시 유엔 안보리의 대북 결의 채택 수순과 비슷합니다. 유럽연합도 지난 2010년 모든 회원국들의 이란과의 교역과 금융, 에너지, 교통, 비자 발급 금지와 자산 동결을 포함하는 통합 추가 제재를 시행을 했습니다. 또 2012년 7월부터는 미국과 공조를 해서 이란산 원유 수입을 전면 금지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제재 수위가 대폭 강화된 2012년이 전환점이 된 셈이군요.
그렇습니다. 원유 수출이 차단돼 돈줄이 막히자 이란의 환율은 솟구쳤고 또 구매력은 바닥을 쳤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무려 30% 중반을 기록했고요. 1인당 국내 총 생산은 2011년 7,500달러 수준에서 그 다음에 5,500달러로 2,000달러나 떨어졌습니다. 그러자 중산층이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됐고 내부에서 개방과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게 됐습니다. 이는 2013년 대통령 선거에도 중도 온건파인 하산 로하니 대통령의 압승을 견인하는 동력이 됐습니다. 이 로하니 대통령은 이런 분위기를 기반으로 해서 취임 석 달 뒤에 핵 협상 재개를 선언했고요. 또 이후 2년 동안 협상이 지속된 뒤에 지난해 역사적으로 이 핵 합의에 성공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란과 북한의 상황이 많이 달라서 대북 제재의 효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지적이 적지는 않습니다. 북한은 이란과 달리 지난 7차 당대회를 통해서 핵 보유국을 선언하고 항구적으로 핵무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란은 핵실험을 하진 않았지만 북한은 4차례나 했고요. 이란은 핵 확산 금지 조약 회원국으로 남아있지만 북한은 탈퇴를 했죠. 게다가 김정은 정권은 핵무기를 정권 생존과 체제 보존의 수단으로 삼고 있어서 핵무기 포기 가능성이 매우 적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란은 협상 당시 제재 해제와 고립 탈피가 목표였지만 북한은 평화협정, 미한 군사훈련 중단, 세계 비핵화까지 거론하고 있어서 해결이 쉽지 않다는 그런 지적도 여전히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은경 기자와 함께 미 행정부가 북핵 문제 해법으로 강조하고 있는 이란식 접근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북한이 지난달 7차 노동당 대회를 연대 이어 이달 말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합니다. 이번 최고인민회의는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새로운 국가 직책을 가질 것인지와 국방위원회 존속 여부와 관련해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최고인민회의 제13기 4차 회의가 오는 29일 평양에서 개최된다고 9일 보도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지난 7일 최고인민회의 소집 결정을 발표했다며 대의원 등록은 27일과 28일에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고인민회의는 입법권을 행사하고 국가기관에 대한 인사와 조직을 담당하는 명목상의 북한 최고주권기관으로 해마다 한두 차례 회의가 열립니다. 이번 최고인민회의는 지난달 초 36년 만에 열린 7차 노동당 대회에서 제시된 체제 재정립과 정책 방향에 따른 후속 조치라는 관측입니다. 특히 김정은 당 위원장이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대신 새 국가 직책을 가질 가능성이 주목됩니다. 한국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박형중 박사입니다.
당대회를 통해 가지고 당 체제를 정비하고 그 다음으로는 정책 방향을 내놓았습니다. 이제 여기에 맞춰 가지고 국가에도 적용해서 이제 이게 실질적으로 이행시키는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당 차원에서 이제 김정은의 위상을 다시 한번 재정립했고 이번에는 이제 국가 차원에서 김정은의 위상을 재정립하려 하는 것 같습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는 9일 언론 브리핑에서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당 대회 결정 사항을 반영하고 조직과 인사 개편을 통해 내부 분위기를 쇄신하는 등 김 위원장의 장기 집권 기반을 구축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한 헌법과 법령 개정도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김 위원장의 국가 직책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와 관련해 김 위원장이 자신을 수장으로 한 새 국가 권력 기구를 신설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입니다.
지금 가장 강력하게 거론되는 부분이 부석재 헌법에서 국방위원장 체제로 가면서 없어졌던 중앙인민위원회 부활 여부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중앙인민위원회가 부활된다면 그 위원장 자리가 국가의 수반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이제 관찰의 대상일 수 있겠죠.
국방위원회 폐지 여부도 관심거리입니다. 김 위원장이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라는 직함을 뗄 경우 국방위원회 기능이 약화되거나 폐지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입니다. 민간연구기관인 세종연구소 정성장 박사는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의 수를 줄이고 새 국가권력기관의 산하기구로 국방위원회의 위상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또 당 중앙군사위원회가 정책결정은 물론 집행기능까지 가져감으로써 국방위원회의 기능을 축소시킬 수 있다는 관측도 내놓았습니다. 이와 함께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선 김 위원장이 당 대회에서 제시한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을 행정적으로 뒷받침하는 논의가 이루어지면서 5개년 전략의 분야별 목표치가 제시될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정성장 박사는 최고인민회의가 개최되면 김 위원장이 당 대회에서 언급한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을 구체화해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남광규 교수는 그러나 개혁적인 정책들이 나오긴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핵경제 경제 노선을 이미 확고하게 당대에서 이제 그걸 또 원칙으로 정립을 했기 때문에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어떤 경제 방향은 역시 북한 내 그 자강력을 좀 강화시키는 따라서 북한 내부의 그 경제 자원을 최대한 동원하는 뭐 그런 내용이 담긴 구체적인 경제 내용들 이런 부분들이 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대남 분야와 관련해선 당 대회에서 남북 군사회담을 제의한 만큼 이를 거듭 촉구하는 결의문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아프리카 우간다 정부는 박근혜 한국 대통령의 국빈 방문 때 북한과 안보, 군사, 경찰 분야의 협력을 중단하기로 선언한 데 따라 북한과의 관련 계약을 갱신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에서 박병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 소식통은 9일 우간다 정부가 북한과의 안보, 군사, 경찰 분야 협력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뜻을 북측에 통보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이 소식통은 우간다 정부와 북한의 관련 분야 협력 계약이 이달 말 종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우간다 정부는 이 같은 방침에 따라 현재 5-60명 규모로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진 북한 군과 인민보안부 등의 고문단에 대해 철수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한 한국 외교부 조준혁 대변인의 9일 기자설명회 발표 내용입니다.
현재 우간다에는 과거 북한과의 관계에 따라서 수십 명의 북한 군경 관계자들이 상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간다 정부가 이러한 방침을 정함에 따라서 이러한 북한과의 협력이 중단되고 또 이에 따라서 이러한 관계자들이 우간다를 떠날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우간다의 요웨리 무세베니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박근혜 한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북한과의 군사 경찰 분야에서의 협력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무세베니 대통령은 집권 초기인 지난 1987년 북한과 군사 차관 제공과 군사 고문단 파견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군사 협력 협정을 체결하고 우호 협력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한국 정부가 박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계기로 우간다 정부와 국방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함에 따라 북한과의 협력을 중단한 데 따른 우간다의 군사 경찰 분야 협력의 공백은 앞으로 한국 정부가 메울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와 관련해 우간다군 정보 책임자가 오는 16일 한국을 방문해 군사정보교류회의에 참석함으로써 한국과 우간다의 군사교류가 물꼬를 틀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이달 말에는 우간다의 방위사업청에 해당하는 정부기관 사절단이 한국을 방문해 방위산업 분야의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군 관계자는 우간다 군 당국자들의 방안을 계기로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과 우간다의 교류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북한이 9년 연속 세계에서 가장 평화롭지 못한 나라들 가운데 하나로 꼽혔습니다. 특히 고도로 군사화된 점이 지적됐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의 평화지수가 9년 연속 세계 최하위 수준으로 평가됐습니다. 호주의 민간단체인 경제평화연구소는 8일 발표한 국제평화지수 2016 보고서에서 북한의 평화지수는 2.844점으로 조사 대상 163개국 가운데 150위에 그쳤다고 밝혔습니다. 10년 전 시작된 이 조사에 2008년부터 포함된 북한은 지난해 151위, 2014년 153위, 2013년 154위 등 올해까지 9년 동안 150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제평화지수는 정치적 안정과 사회적 갈등, 무력 충돌 등과 관련 있는 23개 지표를 통해 측정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이 보고서에서 정치적 테러와 군비 지출, 군인수, 핵무기, 수감자 수, 인접국과의 관계 등에서 세계 최악의 수준인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북한이 고도로 군사화된 국가라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북한은 자살과 폭력 시위, 폭력 범죄 등에서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한편 보고서는 지난해에도 테러리즘과 정치 불안정의 증가로 전 세계 평화 수준이 악화되면서 지난 10년간 계속됐던 세계 평화 하락세가 더욱 강화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은 시리아와 예멘의 내전이 심화되면서 올해 평화 수준이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폭력에 의한 경제적 손실은 13조 6천억 달러로 이는 전 세계 해외 직접 투자액보다 11배나 많은 금액이며 전 세계 국내 총생산의 13%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국가별로는 아이슬란드가 가장 평화로운 나라로 꼽혔고 덴마크, 오스트리아, 뉴질랜드, 핀란드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반대로 시리아와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남수단,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순서로 가장 위험한 나라로 지목됐습니다. 이번 보고서에서 미국은 103위, 한국은 53위, 중국은 120위를 기록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프랑스 정부가 대북 식량 지원 사업에 30만 유로, 미화 34만 달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업은 북한에서 활동하는 두 개 프랑스 비정부기구를 통해 진행됩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인도주의 업무조정국 오차는 8일 갱신한 국제사회 대북지원 현황 자료에서 프랑스 정부가 프랑스 비정부기구들의 대북사업에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북한에서 유럽연합지원계획 제1단체로 활동하는 프리미어전스와 제5단체로 활동하는 트라이앵글 제너레이션 휴머니테어의 대북식량지원사업에 각각 15만 유로, 미화 17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프리미어전스의 소피 베노리엘 대북사업 담당관은 8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이 자금으로 오는 10월부터 1년 동안 식량지원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베노리의 담당관은 북한 주민에게 염소를 지원하고 염소 사육 방법을 전수하며 사료 생산 증대 기술을 교육하는 것이 이 사업의 핵심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지난해에도 이 단체의 대북 영양 지원 사업에 40만 유로, 미화 45만 달러를 지원했었습니다. 프리미어전스는 프랑스 정부 외에 유럽연합과 스웨덴 국제개발협력청 시다 등의 지원을 받아 대북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황해남도 4개 협동농장에서 염소우유와 요구르트, 빵 등을 생산해 주민들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빵 만드는 기술도 전수하고 있습니다. 또 황해남도 해주시 축산업 관계자들에게 사료 증산 기술도 전수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황해남도에 진료소 4개를 세워 의료기기를 지원하고 의료 전문가를 교육하는 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엔 인도주의 업무조정국에 따르면 트라이앵글 제너레이션 휴머니테어는 프랑스 정부가 지원하는 15만 유로, 17만 달러로 5세 미만 어린이들의 영양 상태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 단체는 현재 유럽연합의 지원으로 북한에서 130만 유로, 미화 150만 달러 규모의 물고기 생산 증대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물고기 양식과 작물 재배, 가축 사육을 함께하는 통합 양식 기법을 통해 물고기 생산량을 증대시키는 것이 주요 목적으로 오는 2019년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북한이 동유럽의 체코에 미화 850만 달러 상당의 부채가 있다고 체코 정부가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조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체코 국영통신사 CTK는 북한이 체코 정부에 2억 코로나, 미화 850만 달러 상당의 부채를 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CTK는 체코 재무부의 2015 대외 채권 현황 보고서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북한의 체코 정부에 대한 채무는 민간 채무로 분류됐으며 부채 규모는 쿠바와 옛 유고슬라비아, 수단, 이라크, 이란, 러시아, 중국에 이어 8위 수준이었습니다. 1위인 쿠바는 체코에 2억 9천만 달러 상당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북한은 과거 냉전 시절 체코슬로바키아로부터 수송기계와 전동차 등을 수입한 뒤 대금을 갚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북한은 지난 2010년 체코에 부채 일부를 인삼으로 상환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전체 부채 규모 1천만 달러의 5%에 해당하는 50만 달러 상당의 인삼을 체코 정부에 제공하겠다고 제안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체코 정부는 인삼 대신 북한산 아연을 원한다고 밝혔었지만 이후 실제로 현물 상환이 이뤄졌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미국 중앙정보국 CIA는 2013년 현재 북한의 대외 부채를 50억 달러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대외 부채 대부분은 옛 공산권 국가들의 갚아야 할 돈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러시아는 옛 소련 시절 북한이 진 채무를 대폭 탕감했습니다. 지난 2012년 9월 북한과 채무 탕감 협정을 체결한 뒤 2014년 5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최종 서명한 것입니다. 이로써 북한이 러시아에 지고 있던 약 109억 달러의 옛 소련 시절 채무 가운데 90%가 사라지고 남은 10억 9천만 달러는 20년에 걸쳐 분할 상환하게 됐습니다. 북한은 1970년대에는 서방 은행들로부터 10억 달러가 넘는 돈을 빌리기도 했습니다. 이후 1984년 북한이 채무 불이행을 선언하면서 서방 금융기관은 북한과의 거래를 중단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의 인터넷 속도가 전 세계 130위대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터넷 접속 속도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한국과 비교했을 때는 13분의 1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의 인터넷 평균 접속 속도가 2.0Mbps로 조사됐습니다. 미국의 인터넷 서비스 기업인 아카마이가 발표한 2015년 4분기 인터넷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인터넷 접속 속도는 전 세계 평균 속도인 5.6Mbps의 절반에 못 미쳤습니다. 2.0Mbps는 1초당 전송할 수 있는 데이터의 크기가 약 0.24MB라는 의미로 간단한 인터넷 서핑이나 이메일 전송 등은 가능하지만 화질이 좋은 영화나 드라마를 인터넷으로 감상하기에는 무리가 따르는 속도입니다. 이 때문에 미국을 비롯한 주요 인터넷 선진국에선 50Mbps나 100Mbps와 같은 빠른 인터넷 속도를 내세운 인터넷 회사들의 광고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이용한 미디어 비율이 높아지면서 각 가정마다 인터넷 속도가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170여 개국 중 134위로 하위권에 머물렀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전 세계에서 인터넷 속도가 가장 빠른 나라는 26.7Mbps를 기록한 한국이었으며 이어 스웨덴 19.1Mbps, 노르웨이 18.8Mbps, 일본 17.4Mbps 순이었습니다. 상위권에 속한 이들 나라들은 북한보다 8배에서 최대 13배까지 빠른 속도를 나타냈습니다. 그 외 미국은 14.2Mbps로 평균보다 3배에 가까운 빠른 속도를 보였으며 러시아도 11.6Mbps에 달했습니다. 반면 중국은 4.1Mbps로 전 세계 평균보단 낮았지만 북한보다는 2배가량 높았습니다. 북한보다 인터넷 속도가 느린 나라는 쿠바와 베네수엘라, 파라과이, 볼리비아, 네팔, 동티모르 등을 제외하면 대부분 아프리카와 중동에 집중돼 있었습니다. 아프리카는 세네갈과 잠비아 등 26개 나라가 0.5에서 2Mbps 속도로 북한의 인터넷 속도에 뒤처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동은 내전을 겪고 있는 시리아를 포함해 예멘과 레바논 등이 2.0Mbps 이하 속도를 보였습니다. 한편 아카마이는 이번 조사에서 전 세계 인터넷 평균 속도가 지난해 3분기 대비 8.6%, 2014년과 비교했을 땐 23% 빨라졌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파키스탄 주재 북한 외교관들이 지난 7년 동안 술을 몰래 팔다 적발된 사례가 적어도 10건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파키스탄 최대 도시 카라치를 무대로 벌어져 온 북한 외교관들의 주류 밀매와 적발 사례를 백성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카라치 세관이 북한 외교관들의 면세 물품이 담긴 컨테이너를 처음 압류한 건 지난 2009년 8월 1일입니다. 전달 북한의 주류 밀매 실태가 현지 언론에 보도되자 파키스탄 당국이 해당 외교관들에 대한 강력한 조사를 지시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당시 이슬라마바드에 주재하던 리용환 북한 대사에게도 경고가 통보됐습니다. 카라치에는 북한의 무역 참사부와 산하기관인 해사대표부, 보험대표부가 주재하고 있으며 7명의 외교관들이 이곳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슬라마바드의 북한 대사관 소속 관리들까지 합하면 파키스탄에는 모두 14명의 북한 외교관들이 주재 중입니다. 이들은 분기당 7,800리터, 1년에 3만 1,000리터까지 주류를 구입할 수 있지만 끊임없이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 외교관들의 주류 밀매는 첫 적발 이후 넉 달도 안 돼 다시 당국의 감시망에 포착됐습니다. 2009년 11월 22일 카라치 북한 무역 참사부 인근에서 차량으로 주류를 옮기다 검문에 걸려 위스키 385병을 압수당한 겁니다. 북한의 주류 밀매에 관여한 파키스탄 소식통은 6일 VOA에 당시 강성군 북한 무역 참사부 3등 서기관이 세관 당국에 2만 4천 달러 상당의 현금과 압수 위스키의 절반을 제공하는 선에서 사건을 무마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닷새 뒤인 11월 27일 북한 공관에서 주류를 구입한 뒤 나오던 현지인 차량이 검문을 당해 위스키, 보드카, 포도주 각각 3상자씩 총 9상자를 압수당했습니다. 앞서의 소식통은 북한 외교관들이 이 시기부터 컨테이너를 통째로 공관 내부로 들여오는 방식 대신 브로커 소유 트럭 혹은 66-44 번호판이 달린 공관 차량을 이용해 가급적 심야 시간대나 주말에 주류를 운반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트럭 아랫부분에 위스키를 싣고 그 위에 생수 박스를 적지 않은 식으로 감시를 피했다고 덧붙였습니다. 2011년 8월 2일에는 노주식 북한 무역 참사가 카라치 길거리에서 주류를 팔다 경고를 받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어 10월 8일 카라치 주재 북한 해사 대표부를 방문한 현지인이 몰고 나온 차량에서 다량의 주류가 발견되면서 북한이 현지 공관을 주류 보관과 판매처로 활용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북한 외교관들의 조직적인 불법 주류 밀매 실체는 2013년 집중적으로 드러났습니다. 그해 3월 14일 북한 무역 참사부와 해사 대표부 관리들이 카라치의 대규모 주택단지 DHA에서 각지로 술을 공급하다 적발됐습니다. 북한 외교관들의 주류 밀매를 목격한 현지 주민들이 DHA 주택관리청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불법 행위가 공개된 겁니다. 당시 파키스탄 소식통은 BOA와의 전화 통화에서 북한 외교관들이 공관과 숙소를 주류 보관소로, 외교관 차량을 배달 수단으로 이용하면서 주요 고객인 현지 민간인들과 식당, 외국인 학교에 근무하는 외국인 등에게 술을 공급해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의 주류 밀매 규모가 카라치 내 주류 공급의 약 절반을 차지할 정도라고 전했습니다. 파키스탄의 암시장에서는 면세로 $35 수준인 조니 워커 위스키 한 병, $20 수준인 하이네켄 맥주 한 상자가 각각 $70와 $150 선에 거래돼 북한 외교관들은 몇 배의 차익을 남길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해당 사건을 접수한 카라치 DHA 주거관리청이 한국과 북한을 혼동해 북한 공관이 아닌 한국 대사관의 시정 조치를 요구하는 외교적 결례를 범하기도 했습니다. DHA 주거관리청은 곧바로 현지 공관 대표인 노주식 무역 참사의 추방을 파키스탄 외무부에 건의했지만 노 참사는 이후 어떤 처벌도 받지 않은 채 예정된 임기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외교관들의 주류 밀매는 넉 달 뒤인 2013년 7월 이틀 연속 당국의 단속 대상이 됐습니다. 15일에는 북한 해사 대표부 앞에서, 다음 날인 16일에는 보험 대표부 앞에서 주류를 적지한 현지인 차량이 잇따라 적발된 겁니다. 이어 2015년 4월 1일 북한 해사대표부 정윤민 경제 1등 서기관이 부인과 함께 DHA 주택단지 길거리에서 주류를 팔다 체포됐습니다. 시바스리걸 위스키를 포함한 주류 밀매가 노상에서 이루어지는 걸 발견한 목격자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서기관 부부는 그러나 외교관 면책특권에 의해 기소되지 않고 풀려났습니다. 이후 두 달도 채 안 된 5월 27일에는 북한 외교관이 구매 한도를 훨씬 넘는 주류를 구입하다 현장에서 연행됐습니다. 북한 무역참사부 고학철 3등 서기관은 이날 카라치의 제네랄 본드 면세점에서 양주와 보드카 등을 산 뒤 CC6606 번호판이 부착된 외교관 차량에 싣고 가다 파키스탄 세무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고 서기관은 이후 상관인 강성군 북한 무역참사와 함께 세무당국 조사위원회에 출석해 오히려 세무경찰에 대한 처벌과 재발 방지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무경찰이 외교관 면책특권을 인정한 빈 협약을 위반하고 외교관을 체포 폭행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강성군 무역참사는 앞서 2009년 11월 22일 외교관 차량을 이용한 주류밀매로 물의를 일으켰던 인물입니다. 2014년 무역참사로 카라치에 재부임한 강참사의 불법행위는 지난달 파키스탄 통관무역전문업체 커스텀 뉴스의 보도로 다시 한번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강참사는 지난 4월 29일 아랍에미리트 샤르자에서 파키스탄 주재 북한 대사관 앞으로 구매 한도의 두 배 가까운 855상자의 주류를 반입하려다 현지 세관에 적발됐다고 파키스탄 소식통이 전했습니다. 강성군 참사와 고학철 서기관은 거듭된 불법행위에도 불구하고 추방 등 제재를 받지 않은 채 카라치에 주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캐티나 애덤스 미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지난달 25일 파키스탄 주재 북한 외교관들의 주류 밀매와 관련한 BOA의 논평 요청에 불법행위에 연루된 북한 외교관들을 추방하는 게 UN 회원국들의 의무라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미국에 정착한 탈북 여성이 개인 사업을 하며 수익금으로 중국과 동남아를 떠돌고 있는 탈북자를 구출하고 있습니다. 또 뉴욕의 UN 주재 북한 대표부 앞에서 정기적으로 시위를 하는 등 북한 인권운동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탈북자가 순대를 만들어 다른 탈북자들을 돕는 방법. 미국에 거주하는 탈북 여성 마영애 씨를 집중 조명한 미국 NBC 방송의 6일자 기사 제목입니다.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미국 뉴저지 팰리세이즈 팍의 한 식당에서 평양식 순대 요리를 판매하고 있는 마 씨는 수익금으로 중국 내 탈북자 구출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NBC 방송에 따르면 올해 53세인 마 씨는 북한에 거주할 당시 보위부원으로 중국 국경 지역에서 근무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한 교회가 무료로 제공한 음식을 먹었다는 사실이 발각되면서 탈출을 감행해 상하이 주재 한국영사관을 통해 2000년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이후 미국 워싱턴 등 해외를 돌며 북한 인권 실태 등을 세상에 알리는 일에 앞장서 왔으며 2004년부터는 거주지를 미국으로 옮겨 본격적인 북한 인권운동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마 씨는 특히 북한 외무성 관계자들의 방문이 잦은 뉴욕의 북한 대표부 앞에서 정기적으로 1인 시위를 벌이는 등의 활동을 해왔다고 NBC는 소개했습니다. 이 때문에 북한 말을 사용하는 신원불명의 남성에게 전화로 살해 협박을 받는 일도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마 씨에게 가장 중요한 건 북한을 탈출한 이후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국가 등에서 붙들린 북한 동포를 구출하는 일입니다. 미주 탈북자 선교회를 조직해 이끌고 있는 마 씨는 최근에도 중국에서 구출된 두 명의 탈북 여성을 미국에 입국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NBC에 밝혔습니다. 마 씨는 탈북자를 한국으로 탈출시키기 위해 과거 중국 경찰에 미화 $750, 5천 위안을 줬던 것으로 기억하지만 이제는 2천 달러를 줘야 한다면서 순대를 판매한 수익금을 이 비용으로 충당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마 씨는 자신의 인생을 북한 인권을 위해 바치기로 결심했다며 한국 정부가 고통받는 북한의 형제 자매를 구출하는 일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NBC는 한국 통일부 자료를 인용해 지난 1998년 이후 북한을 탈출해 한국에 입국한 사람이 29,137명에 달한다며 2008년 한 해 2,803명까지 치솟았던 탈북자 수가 지난해에는 절반 수준인 1,277명으로 크게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체 탈북자 중에서 미국에 정착한 경우는 미국 정부가 탈북자에게 난민 지위를 인정한 2003년 이후 지금까지 200명이 채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NBC는 전체적인 탈북자 숫자가 줄어드는 이유에 대해선 언급하진 않았지만 전문가들은 김정은 체제에 들어 경제 사정이 나아지고 북중 국경 통제가 강화됐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도성민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오늘이 음력 5월 5일 단오날이었군요. 이 한국 곳곳에서 단오 행사가 열렸다는데 오늘 서울통신은 이 소식부터 시작해볼까요?
네, 전라북도 전주, 경상북도 상주, 대전에서는 무제가 열렸고요. 서울에서도 마을 공동 축제로 단오 행사가 열렸습니다. 한국과 일본과 함께 단오를 명절로 세고 있는 중국 사람들도 서울로, 강릉으로 단오 여행을 오기도 했는데요. 서울 중구 남산골 한옥마을에서는 오늘 중국인 관광객 1,000명이 참여한 창포물의 머리 감기 등 단오 풍속 체험 행사가 열렸고요. 강원도 강릉에서는 세계 여러 나라의 무형문화재 축제를 겸한 강릉 단오제가 성황리에 열리고 있습니다. 전통의 풍습과 명맥을 이어가는 노력이자 축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단오하면 이 창포물에 머리를 감고 앵두화채도 먹고 부채 선물도 오갔던 그런 기억이 나는군요.
네, 한국에서는 단오를 설 추석 정월 대보름과 함께 4대 명절 가운데 하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네.
중국 초나라 때 시작된 그 제사가 유래라고 하고요. 한국에서도 이 삼한 시대부터 수린날을 정해놓고 이 먹고 마시는 축제 즐겼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더운 여름을 맞기 전에 1년 중 가장 양기가 왕성한 날인 단오에는 특히 여성들이 즐기는 행사가 많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창포물에 머리 감는 것, 그네 뛰는 행사, 또 액을 없애고 보양의 의미를 담아서 수리치떡을 먹고 앵두화채를 먹는 것, 뭐 그런 전통이 있습니다. 지난 2005년에 이 강릉에 있는 단오제가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강원도 강릉에서 단오의 재길화를 주제로 계속해서 큰 규모의 단오제를 열고 있는데요. 올해 단오제 지난 5일 시작돼 오는 12일까지 새로운 단오 풍습과 함께 세계 10여 개 나라의 무형문화유산을 초대해서 무대 위에 올려놓는 그런 축제를 벌이고 있습니다.
강릉 단오제에서 빼놓을 수 없는 행사가 영신행차라고 하던데요. 신을 모시는 행사인가요?
그렇습니다. 단오 굿의 시작을 알리면서 신의 위패를 단오의 무대인, 단오장의 무대인 남대천 굿당까지 옮기는 제례를 영신행차라고 합니다.
네.
예, 농악대가 신령을 도두고요. 수많은 시민들이 등불을 든 채 뒤를 따르는 그런 장관이 펼쳐지는데요. 무녀들이 나와서 어떤 환영의 춤을 추는 행사로 단오제 백미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올해 영신행차는 지난 7일 밤 3시간 동안 열렸고요. 그 역동적인 행차의 모습이 고화질 입체 화면으로 촬영돼서 유튜브에 올려졌습니다. 세계 사람 누구나 볼 수 있게 된 건데요. 오늘 단오날을 맞아서 절정에 오른 강릉 단오제. 축제를 연 강릉시에서는 지역의 특산이 딸로 쑥절편, 절편, 단오의 그 수리축떡을 만들어서 단오장을 찾은 2만여 명의 관광객들에게 나눠줬다고 합니다.
네. 자, 서울통신 먼저 단오제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시민단체가 주도하는 재단이 만들어졌다는 소식이 있군요. 지난해 말 한국과 일본 양국 외교장관이 합의해서 추진되고 있는 위안부 지원 재단과는 다른 것이라고 하는데 자세한 소식 좀 전해주시죠.
네,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두 개의 재단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한 곳은 6월 출범을 예정으로 준비위원회가 꾸려진 한국 정부 주도의 재단이고요. 다른 한 곳, 400여 개의 시민단체가 참여하고 10만여 명의 시민이 참여해서 오늘 출범한 시민단체 주도의 재단입니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고문으로 이름을 올린 시민단체 주도의 이 재단 이름은 정의기억재단입니다. 이 한일 양국 정부의 위안부 합의를 전면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재단이어서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한국 사회의 어떤 두 가지 시선, 불협화음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주도하는 재단에는 일본 정부가 10억 엔의 출연금을 내기로 약속했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한국 정부의 재단 이름은 그 화해와 치유의 재단입니다. 지난달 30일 출범해서 일본 정부의 지원금인 10억 엔을 받게 되는데요. 당시 그 준비위원회가 출범할 당시 그 돈은 배상금이 아니라 치유금 명목이다. 이렇게 밝혀서 주목을 받았었습니다. 오늘 출범한 시민단체 연합인 정의기억재단은 배상금 성격이 아닌 지원금으로 이 아픈 역사를 종결시키는 것, 위안부 피해자들의 뜻을 바르게 이어가는 길이 아니라고 그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정의기억재단은 한일 합의 이후 5개월 동안 시민 10만여 명이 참여해서 준비한 한국 돈 10억 3,500만 원을 후원금으로 해서 설립됐고요. 앞으로 위안부 피해자를 올바르게 기억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사업을 해나갈 것이라고 오늘 출범의 의미를 밝혔습니다. 한편 오늘 한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을 통해서 시민단체 주도의 재단 설립에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시민단체 행사에 정부의 공식 입장을 전하는 것 적절치 않다 이런 이유였는데요. 위안부 피해자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해서 가능한 빨리 정부 주도의 재단을 설립하겠다 이런 기본 입장만 다시 확인했습니다.
네, 서울통신 함께하고 있습니다. 탈북자 출신 진짜 사나이 1호가 나왔다는 제목의 기사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태어난 탈북 청년이 한국에서 군복무를 마쳤다는 이야기라고 하는데요. 자세한 소식 들어볼까요?
네, 탈북자들은 한국에서 어떤 병역에 대한 의무가 없습니다. 희망하는 사람에 한해서 현역으로 입대할 수 있는 길은 열려 있습니다. 그동안 자원입대했던 탈북자들이 사실 있기는 했지만 2년여간의 복무기간을 모두 채우고 제대를 한 경우는 오늘 소식 주인공이 처음인데요. 21살 탈북 청년, 진짜 사나이는 한국에서 인기리에 방송되고 있는 연예인들의 병영을 체험해보는 방송 프로그램 제목인데 진짜 사나이 1호라는 제목으로 수식어로 오늘 이 청년이 신문에 소개가 됐습니다. 그동안 이런 사실이 알려지지 않았던 것은 군 복무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까 봐 지휘관과 직속 장관을 제외한 부대원들에게는 비공개로 했기 때문이랍니다. 이 청년 직업군인이 되보라고 추천을 받았을 만큼 모범병사로 군 복무를 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군대를 꼭 가야 하는 의무가 없는데도 군입대를 자원한 탈북 청년, 어떤 인물인지 궁금하군요.
네, 이름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21살이고요. 지난 2월에 24개월간의 공군 복무를 마치고 전역했다. 이런 사실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고향이 함경북도 온성이랍니다. 4살에 탈북했고요. 중국에 숨어 지내다가 북성부에서 옥살이를 했던 경험도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다시 탈북해서 2005년에 한국에 도착했는데 그때 나이가 10살이었답니다. 이 청년이 공군에 지원했던 이유는 항공정비사가 돼서 부모님을 좀 잘 살게 해드리고 싶었다라고 하는데요. 특수고등학교의 하나인 항공고등학교를 졸업했고 이 항공고등학교 졸업생에게 주어지는 공군 우선 입대 자격을 활용해서 강원도에 있는 원주 비행단에서 복무했다고 합니다.
네.
아들이 한국 군대에 가려고 했을 때 부모님은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힘든 군 생활을 버텨낼 수 있을지 걱정하면서 반대를 했는데 이 아들의 말은 이런 거였습니다. 한국 국민으로 의무를 다하고 싶다.
네.
인터뷰를 하자는 기자들의 요청이 있었는데 남자가 군대에 가는 걸 무슨 이게 이야기거리냐면서 고사했다고 하고요.
아.
군 복무 2년, 이 시간은 투자할 가치가 충분히 있는 일이다. 이렇게 말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네, 서울통신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잠시 후에는 세계뉴스에 이어서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에서는 먼저 북한 날씨를 알아본 다음에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 뉴스 따라잡기를 보내드립니다. 이슬람교의 금식 성월인 라마단이 지난 5일 시작됐습니다. 전 세계 17억 이슬람 교도들이 라마단에 동참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라마단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 계속 애청 바랍니다.